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고발뉴스.com에서 받습니다.
민동기의 뉴스 박스. 고발 뉴스의 한 뉴스와 핫피플을 초대해 물고 뜯어드린다. 뉴스의 미래, 민동기의 뉴스박스와 함께하십시오.
민동기의 뉴스박스 11월 12일 목요일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장덕천 변호사가 어제 아들과 아내를 대신해서 교육부가 확정 고시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29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장덕천 변호사는 헌법이 학생에게 부여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는 학교 선택권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도 제한한다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오늘 뉴스박스에서는 장덕천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이유 등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주 변호사님, 예. 고발뉴스 예. 민동기라고 하는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변호사님, 국정화 행정고시 등에 대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를 하셨는데요.
예.
좀 어떤 계기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예. 제 아들이
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생인데요.
네네.
이번 국정화 확정고시가 적용되면
네.
제 아들도 중학교부터 국정교과서로 한 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뭐 제 생각에 역사는 사실대로 그대로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모두 기술해야 하고
네네.
또 그 해석도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에도 맞다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유엔도
네.
단일 역사 교과서를 뭐 국가가 강요하는 것은 국제 인권 규약에 위배되고
네.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리고 역사 교과서를 국정하면 학생들이 회계에 대한 역사관을 받게 됩니다.
네네.
이걸 막기 위해서
네.
이번에 헌법소원 청구하게 됐습니다.
아, 그 언론 인터뷰한 걸 제가 이제 쭉 스크린을 해보니까요. 그,
예, 예.
그 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변호사님이 일종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렇게 제기하신 거잖아요.
예, 저는 대리인이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가족들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하셨나요? 논의를 한번 하신 건가요?
아, 예, 그럼요.
아.
이게 이거 가지고 가족회의 3번 했고요.
네.
물론 뭐, 초등학생 아들이 처음부터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네네.
제가 뭐 그 교과서 국정제도, 그다음에 거민정제도, 자유발행제 이런 거 이제 장단점 다 설명해주고,
네.
뭐 그런 설명하고 동의받는 과정이죠. 애하고 뭐 합의한 건 아니고,
아,
예 그렇게 해서 회의했습니다.
아,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하자고 했죠. 지금. 아. 뭐. 일단 아빠 엄마가 찬성 의견이니까 따라온 걸 수도 있고요.
네.
본인도 뭐 흔쾌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 변호사님 정부의 그 국정화 행정고시가
예.
좀 어떤 측면에서 헌법에 좀 위배된다고 이렇게 좀 보시는지요?
전문적인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예, 예, 괜찮습니다.
이게 우선은 헌법 그 31조 사항이
예.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이걸 선언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국정화 행정고시가 일단은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봐야 하고요.
아하.
그 다음에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네.
뭐 국가가 의도하는 특정한 역사관을 지금 일방적으로 주입식사한 건데요.
네네네.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그 헌법 31조 1항이 그 교육을 받을 권리.
네네.
그다음에 10조의 행복 추구권이 규정돼 있는데요.
예예예. 예, 예.
여기서부터 그 청구인들, 그러니까 제 아들하고
네.
제 집사람이 되겠죠. 그
네네.
교과서 선택권이 도출되는데
아하.
그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봅니다. 국정학교 교시에 따라서 도시에 따라서 그 청구인들이 국가가 제작한 단일한 교과서로 공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기본권들이 침해된다고 보는 거죠.
아하.
그 헌법 원리에도 위배되고
네네.
기본권도 침해하고 이제
네. 그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항, 그러니까 교과서 네. 발행 행태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지금 정하도록 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좀 그런가요?
일단은 우리 헌법
예.
그 31조 6항에서
예.
교육제도 법률주의
네네네.
뭐 교육 제도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아하.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 이런 거 그 행정 규칙 뭐 법규 명령 이런 그 엄격한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런 걸로는 그 교육 제도에 대해서 규정할 수 없도록 법률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이 국정화 고시는
예.
일단 이 초중등교육법 29조 2항에서 이 명시적으로 저 교과서 발행 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네네네.
대통령령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이임을 해버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포괄 이임 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국회를 거쳐서 법률적으로 이게 그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요 교과서 발행 제도 국정화로 할 거냐, 뭐 검정제로 할 거냐 이런 거는 법에서 일단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놓고
네, 네, 네.
나머지 이제 뭐 간단한 절차나 전문적인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그 하위 법령 뭐 대통령령이나 이렇게 위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내용 기본적인 내용을 법에 규율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규율 안 했다는 거죠.
아.
바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또 대통령령에도 그 내용을 안 하고 또 이번에 고시에 결국 그게 들어가게 된 거니까
네네.
그게 이제 위헌이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변호사님 법 체계를 네.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좀 계실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뭐 이런 그 법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설명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게 뭐 우리나라 헌법 체계사 법 체계상
예예예. 예.
일단 먼저 최상위법이 일단 헌법이고요.
그렇죠. 예.
이제 헌법에서 이제 이러한 사항, 뭐 기본권이나 제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면
네네.
헌법에 따라서 이제 법률이 제정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법률에서 또 다 규정하지 못하는 거는 이제 헌법에 따라서 법률이 규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 뭐 법률로 만들기 좀 어려운 거, 막 시대 조류에 따라서 뭐 자주 변하거나 전문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또 명령 예, 위임을 합니다. 대통령령이나
아하.
부령이나 뭐 총리령이나
예예예. 예, 예.
이제 그렇게 위임을 하면 그 명령이 이제 법률의 하위 법령이 되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또 각종 명령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제 규칙에 또 행정 규칙에 위임을 하게 되는 거죠.
아하.
헌법에서 법률에 정할 걸 정해주고
네.
법률이 헌법으로 맡은 권한으로 또 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명령에 위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규칙에 위임하고. 그런 단계로 돼 있어서
네네.
또 그런 이제 뒤집어서 보면 규칙은 명령이나 법률이나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되고요.
네네.
위반돼서는 안 되고 또 명령은 뭐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돼서는 안 되고 법률은 헌법에 위반돼서는 안 되고 이런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이 되면은 그거는
예.
무효화
위헌이
아,
위헌이 되거나 위법이 되고 이제 뭐 헌법 법률이 헌법에 위헌되면 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선언을 할 테고요.
네네.
그다음에 명령이나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네네.
심사권이 있어서 이제 위법하다 또는 위헌이다 이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아하. 아 이제 좀 완벽하게 좀 이해가 됐습니다.
완벽하신가 이거 가지고?
아니 이게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게 좀 막 혼동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런 체계를 예,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만약에 청취자분들이 그 기사를 접하면은 잘 헷갈릴 예.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변호사님께서는 이건 약간 다른 예. 얘기긴 한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국정교과서 추진하는 이유를 좀 뭐라고 좀 보고 계세요?
뭐 이거 약간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예, 예, 괜찮습니다. 예.
뭐 이게 해방 후에
예.
뭐 이제 반민특위가 친일 부역자를 뭐 역사 이름으로 처단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이제 거꾸로 뭐 이승만이 뭐 반민특위를 해체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친일 청산에 실패하고
네.
그다음에 친일 부역 세력들이 이제 대한민국 상류층으로 이제 대를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도 90년대 후반까지 진보 보수가 뭐 있었지만
예.
그 양쪽 모두 친일 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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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뉴라이트라는 이제 세력들이 등장을 했고요.
네.
이제 뉴라이트가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이론적 토대를 이제 제공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때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이제 뉴라이트가 반발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그 후에 이제 뭐 최근이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친일 경력, 뭐 유신독재 이런 미화하려는
네네.
그런 입장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면서
네.
그 뭐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동안 꾸준히 저항해 왔던 그런 뭐 이론적 토대는 뉴라이트가 제공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최근에 뭐 건국절 논란도 그렇고요.
네네.
뭐 서서히 이렇게 아주 폭넓게 어느 정도 지금 사회를 이게 지금까지 축적돼 왔던 힘들을 바탕으로 이제 장악해 이게 뭐 정권을 장악한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겠죠.
예예예. 예, 예.
그런 흐름 중에 이제 결국은 이 꼭지점을 찍는 게 이제 결국 교과서가 아닌가, 역사 교과서가 아닌가.
아하.
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지금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헌재가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헌재가 좀 예. 어떻게 판단을 좀 하실지, 왜냐면 이게 워낙 헌재가 지금 보수적이라는 그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예.
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현재가 뭐 약간 보수적인 평가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제가 헌재나 대법원 판결들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네네.
그 우리 사회에서 그 이념적인 분쟁,
예예.
이게 이제 심각하게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도,
네네.
그런 이념적인 분쟁과 무관하게,
네.
그냥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만 판단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하.
이게 또 제가 요번에 그래서 그 헌법소원 청구하면서도
네네.
이런 뭐 정치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왜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지
네.
뭐 이런 배경이나 이런 거보다는
네네.
이제 법리적인 문제에 집중을 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면
네.
뭐 무조건 뭐 좀 힘들다 이런 것보다
네.
좀 어느 정도 승산이 좀 있다고 보고요.
네.
과거 헌법재판소도
예.
교과서는 국정제보다는 거민정제, 자유발행제가 헌법 이념을 고양하고
네.
그다음에 국사교과서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견해를 밝힌 적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 사건도 법리적인 문제에다 집중하면
네.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아, 위원 그 결정을 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지금 그 위원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결정을.
예, 예, 맞습니다.
아하. 좀 결과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아. 예. 그 마지막으로 혹시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변호사님 하실 얘기 있으면 좀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정교과서는 이게 정부가 단순히 뭐 일 잘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 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예.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 교육 제도를 건드리는 거고.
네, 네.
우리나라를 아까 뭐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던 그 뉴라이트 입장에서 새로 디자인하겠다 뭐 이런 태도로 제가 보이는데요.
네네.
우리 헌법 정신은 또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네네네.
그런 걸 용납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국민들 모두가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그리고 뭐 국정화 저지하는 데 좀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장덕천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아,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뭐 그전 이명박 정권 때도 좀 비슷했던 것 같고요.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자식 키우는 부모 역할을 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뭐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아직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모 이런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부모된 입장에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솔직히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이 장덕천 변호사님 같은 이런 분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지사지를 좀 많이 해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를 막 많이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장덕천 변호사님처럼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식이 있고 근데 이 저의 자녀들이 국정교과서로 앞으로 배워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럼 저는 이 방송이라든가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을 비판하는 거는 제가 하는 일이고 또 제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제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로서 어떤 자녀와의 이런 걸 또 요구받는 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제가 앞서 얘기한 참 부모 노릇하기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장덕천 변호사님도 그 본인이 하는 그 변호사 업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아까 첫 질문이 이렇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계기가 있었느냐. 아들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의 그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국정교과서를 배워야 된다. 아 근데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이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양심과 어떤 이런 신념 이런 것과 어떤 일상에서의 이런 거를 굉장히 일치시켜서 저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과연 이렇게 만약에 제가 방송을 하고 장덕천 변호사님처럼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국정교과서 했을 때 과연 내가 그때 부모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번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아들에게 잘못된 이 역사라는 게 다양한 해석이 거의 뭐 예 수반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한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헌법소원까지 제기를 하는 이 장덕천 변호사님 참 대단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훌륭한 부모 훌륭한 아버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저희 뉴스박스 청취자 여러분들도 제가 첫 번째 청취자와의 수다 게스트로 모셨던 열정 드래곤맘님 있지 않습니까? 이 빈말이 아니고요. 정말 그 열정 드래곤맘님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 주변에 제 친구들하고 지인들은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랑 이렇게 가끔 모이거나 이러면은 제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알잖아요. 직업도 다양해요. 막 올바른 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 문제화 됐을 때 이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자기 자식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정반대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걸 보고 야 이거 왜 저러냐 이렇게 실망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제 친구들하고 제 지인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떤 삶의 법칙이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장덕천 변호사님 같은 분의 이런 거를 참 쉽지 않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앞서 언급한 열정 드래곤 맘님 같은 케이스도 막 이렇게 하는 건 쉬운데 그걸 정말로 남편과 자식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가면서 매일 일상 삶을 살아가기가 말처럼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장덕천 변호사님 참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도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터뷰를 하면서도 예, 아, 이 본인의 신념과 의지가 굉장히 예, 확고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대한민국은 예,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지금 장덕천 변호사님도 맨 마지막에 마지막 당부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예, 동참하고 나서야 된다. 네, 저 역시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너 어마어마한 걸 하라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좀 못 먹고 못 살고 그다음에 뭔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좀 못 살고 이렇게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아마 제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계속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근데 우리가 내가 이제 기성세대가 될 때쯤이면 정치적으로도 민주화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됐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자식을 키우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장덕천 변호사님이 이 아들을 대리해가지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도 저는 그런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만약 제가 자식이 있었다면 대단히 지금 암울했을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그 이 자식이 기성세대가 될 때쯤에 뭔가 이게 좀 우리 사회가 제가 살았던 세대보다는 좀 발전된 여러 가지로 이런 사회를 좀 이렇게 물려줘야 제가 나름 아 헛되지 않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살았던 때보다 더 후진적인 그런 상황을 만약에 이 제 자식 세대나 밑에 세대에게 물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아 이게 나중에 그 친구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좀 복잡한 심정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아무튼 장덕천 변호사님 대단하신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헌법재판소 저도 한번 뭐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게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적인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또 장 변호사님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에? 이러고만 있을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뭐냐 법리적 판단 어떤 정치적인 어떤 신념이 아니라 법리적 판단으로 충분히 결정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면서 예, 오늘 뉴스박스 11월 12일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파이팅! 뉴스박스 마치겠습니다.
뉴스의 미래 민동기의 뉴스박스와 함께하십시오.
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globalnews.com에서 받습니다.